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도구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지라 하는 것은 갖지 않았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지라고 하는 권면이 되기도 하지요. 세상의 모든 책은 다 그냥 어록이라 그럽니다. 말을 갖다 기록한 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옛날 선현들의 말을 글로 남긴 것으로 읽는 이들로 하여금 삶의 경계가 되고 교훈이 되는 것들이 책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경계와 교훈을 넘어서 글자 한자 한자가 고정된 글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된 글씨와 함께 하나님의 인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자들로 하여금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글이라는 데서 세상의 다른 글과 완벽하게 다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지요. 이런 이유에서 주님께서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까지 증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다른 책들과는 기록된 의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기록된 과정이 또한 완전히 다릅니다. 쓰여진 기간이 1500여 년 됩니다. 쓴 저자가 최소한 한 40여 명 됩니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공간, 다른 직업, 다른 입장, 이런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의 사상, 하나의 목적,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성경은 한 분의 오시기까지의 준비 과정, 오셔서 행하신 삶의 모습, 그리고 죽으심, 장사 지냄, 부활하심,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껍고 큰 책이지만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래서 베드로 사도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그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직업이 다르고 시간이 15세기라는 간격이 있고 바벨론, 애굽,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서 기록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한 가지로 기록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이 감동으로 됐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데오 포니우스토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하고 완벽하게 온전히 다른 거죠. 그럼에도 이 귀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아무 가치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합치지 않으면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을 합치면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가치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고 감격입니다. 요한사도는 이러한 감격을 맛보고 당부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성경을 읽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건가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죠. 동일한 약속을 받은 우리 모두가 같은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읽고 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확인하고 인생에 활용함으로 이 세상과 죄악을 이기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앞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더 한번 감사해야 될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더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 말씀을 알았든지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행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행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가를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즉 바른 믿음이 있어야 말씀은 바른 역사를 일으킨다는 교훈이 그 첫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 속에서는 이게 가치를 바라지 못합니다. 왜 건전치 못한 사람들이 생명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까?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한번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다고요. 세상에 필요한 많은 지혜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줍니까?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만 줍니다. 이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갓난아이들이 뭐만 주면 안 울어요? 갓난아이들은 젖만 주면 안 울어요. 그만큼 뭘 좋아하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갓난아이들 같이. 어머니 젖을 그렇게 사모하는 갓난아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야 된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름다운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죄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럽니다. 시편 17편 4절에서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랬다고 해요. 주의 입술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했다. 그래서 죄악의 길,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9편 7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 세상에 우리가 먹는 것은 다 불완전합니다. 종합 비타민 그 완전합니까? 완전한 거 아닙니다. 완전식품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이 우리의 음식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든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며, 그 말씀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읽게 하신 것은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다고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이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글로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덮어놓으면 뭡니까? 성경을 우리는 성경이라 그러죠. 본래 성경을 비블로스, 영어로 바이블이 된 겁니다. 비블로스라는 말은 책들이라는 말이에요. 덮어놓으면 그냥 책들입니다. 이것은 몇 권의 책입니까? 66권의 책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펴서 읽을 때는 단순한 글에 적힌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기적의 떡을 먹고 다 떠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 또 배고프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계속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남자만 5천명이 되는 사람이 기적의 떡을 먹고, 이 사람 임금 삼으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항상 기적의 떡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자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만 남아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도 꼭 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뭐라 합니까? 굶주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40일간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서 극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40일간 굶주린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완전히 뼈가 앙상하게 피골이 상접했을 겁니다. 보이느니 뭐겠어요? 밥그릇이요 통닭일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은 얼마나 마르시겠습니까? 그럴 때 마귀가 그걸 욕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처럼 생긴 돌덩이가 천지네. 이거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서 굶으셨나요? 40일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4절에 그렇게 답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지금 굶주렸으니까 떡을 먹어야 살지. 그러나 그걸로만 사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앞에 중요한 건 뭐냐?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시 먹는 걸로 안 되니까 좀 더 높은 차원의 사람의 욕구를 부추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당신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려면 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서가지고 펄쩍 뛰어내려. 그래도 천사들이 발을 붙들어 다치지 않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을 우러러 보겠어. 이러는 거지요. 그래서 뭐랍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5절 6절에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7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결국 내가 그런 기적을 베풀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기적을 보이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또 부추깁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입대.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람에게서 가장 차원이 높은 영광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부추기죠. 그럴 때 역시 예수님 뭐랍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천하 위엄과 영광보다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거야말로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실제적인 싸움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생명을 지켜가는 능력의 무기가 됩니다. 바울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당부하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인 거지요. 물론 사이사이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의 요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의 근본적인 유혹을 점진적으로 부추기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사탄의 부추김을 듣고 하와가 비로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게 뭡니까? 사람이 가장 기초적인 욕구죠. 굶주리면 3일 넘으면 담장을 넘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이건 보는 것에 대한 욕구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되어 있다고요. 이건 뭡니까? 그 위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동일한 말씀을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죄의 유혹에 직접적으로 마귀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했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지혜는 세상에서 난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능력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시편 119편 99절에서 10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게 뭐예요? 암송하고 계속 그 말씀을 음미한다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르친 스승보다 낫다. 여러분, 스승보다 나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도 그럽니다. 그런데 스승보다 낫다. 그 다음에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인생의 지혜에 있어서는 노년들이 더 지혜가 많아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아직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인생을 다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겪은 노인들보다 낫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렇게 고린도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더욱 놀랍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이 놀라운 살아있는 생명력의 도구는 십자가의 은혜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함께 주신 어두움의 권세와 세상을 이기도록 주어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또 기도로 성령과 함께 이 세상과 죄를 이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또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 놀라운 능력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게 마지막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명기 1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액세서리를 한 모습이에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할 필요도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인생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당부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쁘게 하려고 치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 17절 상반절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신앙한다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온전해가는 성장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입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 하반절 그랬는데 사람들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려고 많은 공부들 하고 시험을 통과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되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말씀 그대로가 아닌 자신들의 권위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계명을 섞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생명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효과의 약일지라도 그 순도가 모자라면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이기고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대로 이것은 좀 힘드니까 여기다가 다른 걸 섞는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사실 어리석은 것이고 불쌍한 것이고 가련한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나 적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말씀이 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혼란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두 번이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한 교훈을 베풀기 전에 말씀의 귀중성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24장 35절에 그렇게 못 박아두셨습니다. 세상의 유행은 수없이 바뀌고 그런데 익숙해집니다. 그 유행을 우리가 뭐라 해요? 트렌드라 그럽니다. 모든 트렌드가 다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바뀔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 바꿀 수 없습니다. 말씀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혼란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꾸거나 더할 필요가 없는 이 세상이 끝나는 때까지도 그대로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을 듣는 꽃같은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밭의 상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갈밭에 뿌려진 가시덤불에 뿌려진 옥토에 뿌려진 그런 씨로 비유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나는 이 네 가지의 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받아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밭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 씨가 다르지 않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이 다릅니다. 이왕에 꽃 같은 생명의 씨앗을 받는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서 100배, 60배, 30배의 소출을 내고 여러분의 철로역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능히 물리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비결의 말씀으로 주셨음을 믿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죄악과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정복하고 이기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